안녕하세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시간의 부지영입니다. 지난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은 내용이 훌륭했는지의 여부는 둘째치고요. 처음으로 목소리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먼 훗날이 돼서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훌륭한 연설이 많이 있는데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은 미국 역사 속의 명연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남은 우리가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굳게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863년 11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한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들으셨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겨우 3분밖에 걸리지 않은 아주 짧은 연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설을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 마틴 루터킹 연구소 클레어런스 존스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hat speech was actually very few words.
게티스버그 연설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매우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고 아주 심오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설과 소통 전문가인 노스웨스턴 대학교 데이비드 자레프스키 교수는 링컨 대통령의 다른 연설을 최고의 연설로 꼽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않고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신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정의에 대한 굳은 결의로 지금 우리에게 안겨진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을 겪은 이들과 그 미망인 그가 남긴 고아들을 돌보고 우리들 사이에 다른 모든 나라들과의 사이에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네, 1864년 3월에 있었던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연설인데요. 링컨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용서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연설이 왜 그렇게 훌륭한 건지 자레프스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t puts the war in a whole new context.
링컨 대통령의 이 연설은 전쟁을 완전히 다른 맥락 안에 넣고 있습니다. 전쟁의 책임이 남부에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전쟁이 일종의 신의 벌이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된 노예 제도를 남북이 다 실시했었으니 결국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겨우 700단어 정도에 담았죠. 미국 역사상 가장 짧은 취임 연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연설이고 전쟁을 신학적인 의미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 프레드릭 더글라스 역시 역사에 남을 명연설을 여럿 남겼습니다.
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당신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기뻐하지만 난 슬퍼합니다. 속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환하게 불을 밝힌 거대한 자유의 신전에 끌고 들어가서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는 건 잔혹한 조롱이며 모독입니다.
네, 1852년에 뉴욕주 로체스터 시민들이 프레드릭 더글라스에게 독립기념일 기념행사에 나와서 연설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더글라스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노예 제도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자레프스키 교수입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도망 노예였는데 독학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죠. 반어법과 냉소, 재치를 적절히 섞어서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노예에게 7월 4일이 무슨 의미인가란 더글라스의 연설도 그렇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지요. 그런 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한 겁니다.
연설 전문가 클레어런스 존스 씨와 데이비드 자레프스키 교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식 연설 또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미국이 처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연설이었다는 겁니다.
great nation will endure as it has endured.
이 위대한 국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며 부활하며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름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후퇴를 전진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이름 모를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공포 말입니다.
1933년 3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는데요. 미국인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습니다.
대 공황의 한가운데서 나온 연설입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희망을 잃고 있었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그런 미국인들을 다시 고무시켰고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덕분에 미국인들이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연설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정말로 자신감을 되찾은 건데요. 자레프스키 교수는 경제를 일으키는 데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그런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아들과 옛 주인의 아들이 함께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을 거란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거란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민권운동 지도자 킹 목사는 1863년 8월 워싱턴에서 열린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인종화합에 대한 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킹 목사의 연설문 작성가이자 자문역이었던 클레어런스 존스 씨에 따르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 이 연설의 뒷부분은 킹 목사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겁니다.
He had in June of that year in a speech at Cobalt.
그해 6월에 디트로이트 코보 강당에서 연설하면서 나에겐 꿈이 있어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다른 단어와 다른 맥락에서 그 표현을 썼죠. 킹 목사가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할 때 저도 연단에 있었습니다. 킹 목사가 처음에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그대로 읽었죠.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저도 기여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연단에 함께 서 있던 복음성가 가수가 킹 목사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킹 목사가 그때까지 읽고 있던 연설문을 살짝 옆으로 밀어놓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킹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식으로 연설을 했는데 모든 것이 즉흥적이었죠.
노스웨스턴 대학교 데이비드 자레프스키 교수 역시 킹 목사의 연설을 훌륭한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았는데요. 정부에 압력을 넣는 동시에 민권운동이 분열하거나 과격하게 변하는 걸 막아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권운동을 좀 더 광범위한 맥락 안에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꿈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보편적이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런 염원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킹 목사의 연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역사를 움직인 명연설 가운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케네디 대통령 역시 훌륭한 연설을 많이 남겼지만 그 가운데서도 1961년의 취임식 연설이 가장 유명합니다.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그러니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친애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케네디 대통령의 이 연설은 형식면에서 걸작이었다고 자레프스키 교수는 설명했는데요. 단어가 나오는 순서라든가 문장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었고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났다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은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소련과 미국 사이의 분열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초월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쓰지도 않으면서요.
그렇다면 과연 훌륭한 연설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존스 씨는 듣는 사람이 처한 현실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중의 경험과 희망, 꿈을 반영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웅변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또 그 상황에 잘 맞았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인 연설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대공황 때 나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그런 경우죠.
그런가 하면 자레프스키 교수는 그 순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전쟁이나 노예 문제 같은 건 없지만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지금까지도 저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은 미국 역사 속의 명연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